자, 우리가 오늘 상고할 말씀, 네, 지난주와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John chapter 21, 1 through 17.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나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삶을 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끝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하러 다시 내려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실감, 죄책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끌어안고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그런 말씀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자기들이 원래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어부예를 하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들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거나 찾거나 하지 않고 그저 착잡한 심정으로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러한 죄책감 혹은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주님께서 저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실 때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도 참 고기를 못 잡아서 빈배가 되었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참 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배에 만선을 이루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님께서 참 3년 전 그들을 찾았던 그 시간과 거의 동일한 시간에 또 빈배를 참 한탄하고 있는 고기를 못 잡아 빈배를 한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해서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물고기를 참 가득 거의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신기하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 이것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53마리라는 그 숫자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가 가득 잡혔다. 신기하게도 찢겨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찢기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 3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 삼을 때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로 바로 이렇게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참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밤새 그물을 던져서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 한 말씀에 순종하니 저들이 만선을 이루고 고기를 가득 잡은 그 추억이 이 3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와서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 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제자들을 새롭게 시키시는구나, 새롭게 제자들로 이렇게 삼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고도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굳이나 이 때와 장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그 말씀 이름 여러 가지를 짐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 제자 삼으시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저들의 어떤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삼아주시는, 주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장면이 또 중반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잘 아시는 바로 주님의 그 물으심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시죠? 총 세 번을 물으시죠.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너도 예수와 똑같은 편이지? 라고 이렇게 다구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치도 않고 심지어 저주한다고 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또 대표자가 돼서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자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봅니다. 세 번 부인했지만 세 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인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이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아울러 주님께서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목회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아주 의도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참 낭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사역자로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회복의 자리, 모든 것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자기를 참 죽인 사람들, 모함한 사람들을 따라가서 찾아가서 윽박을 지르거나 같이 고소를 하거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편을 모아서 자신의 명예를 다시금 세우거나 아니면 왕이 정말 되거나 이런 어떤 자신의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죽이고 배반하고 그랬으면 우리에게 다시 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면 가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말이죠. 고소도 하고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하신 일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무슨 일부터 하신 거죠? 용서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했다? 용서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은 혹은 거듭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true Christian이라면 무엇부터 하게 되어 있다? 용서하기부터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내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인격, 부활의 삶의 태도, 곧 용서하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이 나타나는 그 행태가 어떤 행태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두운 데 가서 뭘 갈아요? 이를 간다. 억울하다는 거죠. 분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부활을 소유했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곧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진 자라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살아야 그가 부활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기쁘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과 오늘 기도하신 대로 향기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시는 부활의 모본을 보이시는 주님 부활의 이후에 모본의 삶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용서하기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찾아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은 찾아온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셔서 그들이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인격적이고 배려있게 뭐 꼬치꼬치 캐묻고 너 그때 섭섭했다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내가 그동안 밥 사준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세요 제자들 주님이 다 밥 사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밥 사줬다는 얘기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주님이 계신 거로 사람들이 섬겼을 때 제자들이 함께 섬김을 받았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도시락 하나가 장정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밥 한 그릇 주님한테 산 적 없어요. 자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 못나게 굴고 정말 그래도 주님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도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참 우리 주님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아 그럼 난 부활한 거 아니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 없어? 나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부활한 삶이 어떤 삶이야 된 걸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얻은 분들은 더 성숙해지고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말씀대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에 유명한 총리가 있는데요. 빌리 브란트라는 그런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총리인데 왜 빌 브란트라는 독일의 총리가 유명한 거 아니? 1970년 12월 7일에 이분이 그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폴란드하고 독일은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사이가 안 좋냐면 여러분 일본이 수십 년 전에 조선을 침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참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마다 참 봉우리에 정을 받아서 전기를 끊는다고 하질 않나. 아카시아만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열매 어떤 과실수는 다 없애고 별의별거 다 합니다. 장사들을 찾아서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고요. 무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분들, 똑똑한 사람들, 뭐 쌀이란 쌀, 심지어는 삽쌀개 30만 마리를 잡아다가 껍질을 벗겨서 군복을 만들고요.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참 너무했어요. 근데 폴란드하고 독일이 그래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가가지고요 하여튼 죽여도 참 많이 죽였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을. 이 폴란드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폴란드인들이 굉장히 그 문화적인 자부심이 높은 분이에요. 또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 여성 중에 퀴리 부인이라고 이제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분이 폴란드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쇼팽이 폴란드 사람이고요. 아시겠죠? 이 정도?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독일이 와서 정말 이건 뭐 개밥의 도토리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많이 죽였어요. 많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독일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이렇게 또 참 많이 죽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런 독일인 정착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봉기를 벌이자 야 너희들 잘 걸렸다고는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죽이기를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들은 폴란드 국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또 더불어 그래서 이 폴란드는 이 독일 그러면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한 2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1945년대 끝났으니까 이 빌 브란트 독일 총리가 방문한 게 1970년 12월 7일이니까 한 25년이 지났지만 뭐하러 온대? 뭐 혹시 옛날에 자기네들이 잠시 뺏었던 땅 뭐 돌려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뭐 별 안 좋은 소리들이 막 폴란드 국민 사이에서 막 나오고 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외국 정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꼭 그 의례적으로 꼭 뭐 한국의 국립묘지를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때 그 2차 대전 때 그 수많은 폴란드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죽었던 것을 기리는 그런 희생자 기념비에 헌화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꽃 다른 세계 정상들이 와서 그랬던 것처럼 꽃을 이렇게 놓고 갈 줄 알았는데요. 그날은 12월 7일 추운데 비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도 그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10초, 20초, 30초 시간이 지나갑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 기자들이 저 브란트 총리가 피곤해서 쓰러졌나?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쑥 사라지니까 밑으로 꺼지니까 쓰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다시 보니까 쓰러진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무릎을 거기서 꿇었는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가기 시작하는데 말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기에 몸으로써 용서를 구했다. 말로 그 죄를 다 용서를 구할 수 없어서 수백만의 폴란드인들과 유대인을 죽인 그 독일인들의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말로 용서를 구할 것이 안 되기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사진과 그의 고백이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인들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폴란드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했던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영웅이다 하며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화해와 용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그 일본이 진심으로 그 일본 침략과 압제와 특히 그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그 압제 또 피해를 준 것에 사과하지 않는 것에 얘기할 때는 꼭 이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뉴스의 주제로 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차를 타고 폴란드 총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해서 그가 무릎을 꿇었는지를 폴란드 총리가 알거든요. 속으로는 그를 미워하고 겉으로만 웃고 있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폴란드 총리가 독일 총리를 끌어안고 거기서 웁니다. 용서를 구한 것이 고맙고 그를 끌어안고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독일은 세계에 참 그 브란트 총리를 통해서 독일은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그래서 늘 선입관을 바라보고 독일이 뭐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의심을 하고 제동을 걸고 이랬는데 여기서 신뢰를 쌓은 독일은 이후에 콜 총리라고 하는 독일의 총리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독일의 수장이 되면서 그런 이제 동독과 그 당시만 해도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독일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 나뉜 것처럼 동서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동쪽은 소련의 영향권을 받고 있었고 서쪽은 미국과 유럽의 영향권을 받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리고 양대 미국과 소련이 두 나라가 통일하는 걸 절대 원치 않아요. 통일해갖고 또 전쟁할까봐 힘이 생기면. 그런데 이 브란트 총리의 진심 어리고 적극적인 이 모습,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독일이 신뢰를 얻으면서 그 신뢰가 점점점 쌓여가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타고 이후에 콜 총리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수장이 되면서 독일의 통일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독일 총리, 동독의 총리와 만나면서 계속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독일의 총리였다는 것이고요. 또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유럽의 아주 리더의 나라로 만들고 신뢰의 나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뉘었던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그러한 총리면서도 개인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여 세계와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끼친 귀한 분들인데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의 현 총리도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한국하고 화해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독일은요 정당 중에 기독당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한번 만들려다 그게 물거품이 됐는데 믿는 자들이 정치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이 멋있는 모습,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정신을 정치가가 되었지만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화해의 정신을 추구한 것을 인해서 이런 정말 우리까지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위대한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 브란트 총리나 콜 총리처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 세계가 사랑이라는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으셨으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일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우리가 같이 부활한 우리는 어떠한 정신과 어떤 삶을 우리가 마땅히 중요하게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용서와 화해와 또 나아가 사랑의 정신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폴란드인들은 그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빌 브란트 총리를 기념해서 바르샤바 폴란드의 그 수도죠, 그 광장에 이 바로 브란트 광장이라는 빌 브란트 플라트라고 하는 이 그분 자기네 총리도 아니에요. 독일 총리인데 그분이 너무 멋있고 그분을 통해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남의 나라 총리지만 그를 기념하는 광장을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 만들었고 온 국민이 뜻을 기린 것을 놓고 볼 때 뭔가 강해지려고 하고 뭔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뭔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을 아마도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죠. 사도가 있는데 그는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늘 양보하고 늘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라고 하는 제2의 이름을 얻게 되어서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해지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성숙하고 그것이 더 강한 건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표현하죠? 누군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얘기는 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카리스마라는 얘기는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다? 매력이 있다. 그 사람을 리더로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뭔가 매력적인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드러운 것이고 그것은 성숙한 것이고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특별히 남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겨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떼어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멀리 가서 그것을 아주 방탕하게 쓰고는 다 소진해서 정말 돼지나 먹는 그런 죄업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소서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지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돌아온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다시 드립니다. 그를 위해 좋은 옷과 정말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이때에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던 그의 형이 이걸 보고 화가 났죠. 왜 그러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죽도록 뼈가 빠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 내 친구를 위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준 적이 없거늘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죄를 짓고 돌아온 당신의 아들에게는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자기 아버지에게 씩씩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녀석아 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아니죠. 어떡합니까? 달래죠. 야, 너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고 내게 다 네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관계 깨지 말자. 너는 관계를 깨려고 하지만 나는 너하고 부자간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이 얘기는 뭘까요? 벌써 용서했고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나 원래 주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나 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뭐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어색하시겠지만 이 찬양을 잘 음미해서 지금에 선포된 말씀들을 생각하시며 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나 기다리며 견뎌와
눈을 감고 가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깊이 있게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 허전한 그 깊은 곳을 얻지 아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우리의 허전한 삶을,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셨지만 이 인도자의 기도가 너무 절절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다시 설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 우리 저 아시는 이규현 형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너무 좋아서 보내드려요 하고 100번을 다운로드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쿠폰을 끌어서 보내줬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몇 걸음 못 가서 듣다 보면 막 울음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자꾸 허무함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자꾸 찾아오셔서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쫓아와가지고 내가 널 용서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난 널 아직 사랑해, 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 대처먹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데도 주님은 따라오셔서 야 나 너 사랑해, 야 너 너 나 나 용서해, 나하고 함께 해다오, 나와 함께 해다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타입하다가 타입을 못하겠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으로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제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간질 혹은 귀신이 들려서요 발작이 일어나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을린 그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불린 그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을 생각해 온전치 못한 그의 삶아.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불로 뛰어가면 쫓아가서 불에 대거나 말거나 끄집어내고요, 물에 뛰어 뛰어들어가면 그걸 죽는지 사는지 상관없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끄집어내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가지 말라는 길로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만 행동만 골라서 꼭 간질이 들려서 그 영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돼서 잘못된 길로만 가는 그 아들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울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절절히 외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 예수 밑에서 울부짖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부활하셔서 그 구원과 부활의 삶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줄게, 사랑해 나오,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널 쓰기를 원해, 남들은 너를 욕하고 비하하고 깔보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리고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해준다고 그러고 화해하자고 그러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대요. 오늘 찬양이 뭐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완전하신 능력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용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는 잠잠히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용서함을 우리는 받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만 용서받고 나만 사랑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다면, 부활의 인격과 부활의 생각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용서하십시오. 화해를 청하십시오. 사랑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들어 쓰시는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특별한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앵거 트리트먼트라는 그런 일들이, 얘기들이 많이, 보이는 건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여기에 분노가 쌓이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생겨서 놀라운 통계입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욱하는 순간에 살인과 폭력을 저질 수 있는 잠재군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범죄자도 아니고 어떤 전과범도 아니고요, 평범한 우리네 인생들이 다섯 명 중 하나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있다는 것이고, 번갈아가면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분노를 조절 못해서 순간적으로 폭력과 폭언과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거기에 술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거나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결혼기념일날 맛있게 외식을 하고 돌아오다가 와인을 안 사줬다는 것 때문에 부인과 남편이 집에서 술을 먹고 다투다가 아내가 남편을 살해를 해버린 범죄, 그 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911에 신고하는 그것을 제가 들었어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곧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와 선에 가장 의롭고 가장 선이 여기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냐,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테러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뭐가 걸리적거린 사람이 있으면 필요 없이 필요 이상으로 그분을 미워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서 묻지마, 뭐가 있어요 요즘 범죄가? 묻지마 폭행,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곧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신 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즉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읍시다. 곧 죄에 대해 죽읍시다.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선과 주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살아납시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모하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는, 다시 말해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 브란트 총리와 콜 총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가 되었지만 그것을 추구함으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주님을 통해 화해를 청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 분노에 끌려다니고 원망에 끌려다니고 허무한 삶을 끌려다니고, 오늘 찬양에 들은 것처럼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허전한 마음뿐이네, 그러나 주님께서 허전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사랑으로 만지시니 나는 주님 사랑 앞에 머물 것이다, 나는 주님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